주제는 아파야 산다는 명제입니다. 아파야 산다. 조금 생뚱맞나요? 아니면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릴까요? 사람들은 늘 건강을 챙기고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살까? 한마디로 무병장수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데 갑자기 왜 아파야 산다는 걸까요? 때로는 말도 안 되고 상당히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정신의학적으로 엄연히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부정하기가 힘든 명제입니다. 특히 유교나 이슬람권 등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을 그다지 성숙한 모습으로 좋게 여기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말 많은 사람, 자기 표현을 너무 잘하는 사람을 입이 싸다, 촉세다 이런 식으로 비난조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감정 표현이 문화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말 대신 몸이 아픈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의 무의식에도 때로는 몸이 아픈 것이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 가지 2차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재벌이나 정치인들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유명인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으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도 여지없이 마스크와 환자복 차림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아예 휠체어나 침상 위에 누워서 검찰청사에 들어가곤 하죠. 감형과 동정 여론을 얻는데 이보다 더 좋은 명분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필부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과 두통으로 내원한 한 고등학생의 사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학생은 한 학기 내내 배탈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아파서 오전에 아예 학교를 못 가거나 학교에서도 수업을 못 들어가고 양호실에 누워있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과 관련해 양약이며 한약이며 여러 가지 약도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히려 배만 더 아팠다. 이젠 한약도 더 이상 먹기 싫다라며 미리 손사래를 칩니다. 입시 준비에 피치를 올려야 할 고등학생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저렇게 아프고 치료도 받지 않으려니 부모는 또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왜 약을 먹었는데도 지금까지 낫질 않을까요?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아파야 산다는 무의식 때문입니다. 보호자를 밖으로 나가게 한 뒤 환자와만 개인 면담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은 애초에 공부에 소질도 없고 뜻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주변에서 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학교는 다니는데 아무 재미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런 재미를 못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 하루 종일 붙잡혀 있으려니 지옥 같은 거죠. 그런데 부모는 그래도 남자가 4년제는 나와야 된다 이러면서 비싼 과외와 학원으로만 몰아붙인 겁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그때부터 아들과 부모 사이에 이 같은 실랑이가 계속된 겁니다. 그러다 더 이상 부모의 뜻을 이길 수 없다는 좌절감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그가 아파야 사는 이유인 겁니다. 이는 꾀병과는 전혀 다릅니다. 꾀병은 한마디로 거짓말이죠. 설사도 안 나고 배도 머리도 안 아픈데 아프다고 거짓말 치고 조퇴하고 학교 안 가는 거는 꾀병이죠. 그런데 이 학생은 실제로 많이 아프고 설사도 나옵니다. 이를 정신의학에서는 꾀병과 달리 신체형 장애다라고 정의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 무의식을 말로는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억압되어 있다가 이처럼 신체화되어 몸의 이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실제 통증이나 설사처럼 몸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 모를 몸의 이상이라고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머릿속에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나는 언젠가부터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몸에 이런 병들이 생겼다. 그런데 이 병은 약을 먹고 해도 잘 낫지를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몸만 빨리 회복되면 빨리 그 일을 제대로 해내고 싶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는 애초에 발생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어렵고 해결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삶의 문제가 먼저 존재했고 그 해답으로 찾은 것이 결국은 아파야 산다는 명제였던 거죠. 그래서 아프기 시작했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게 된 겁니다. 문제는 환자 스스로는 대부분 이런 심리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지를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원인 모를 몸의 이상이라고만 여기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것은 분명 괴롭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아도 낫기는커녕 몸이 아픈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병 자체가 난치병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아파야 산다는 무의식 때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몸이 아픔으로써 그 대신 얻는 2차적 이익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죠. 첫째가 바로 의무와 책임에서 해방됩니다. 몸이 아픔으로써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해도 면죄부가 주어지죠. 흔히 우리 직장에서도 몸이 아프면 일도 잘 안 시키죠. 괜히 아픈 사람한테 일을 많이 시키거나 또는 일을 못한다고 혼내기라도 하면 오히려 더 모진 사람이란 비난이 돌아오기 쉽죠. 부모도 아이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저렇게 배가 아파 죽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공부해라 잔소리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이 학생의 경우에는 직면하기 싫은 학업이란 현실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꾀병으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모르고 놓쳐버린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둘째는 따뜻한 관심이나 애착, 동정 등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주변에서는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그 사람이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문화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도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소리는 공부해라처럼 잔소리와 차가운 비난의 목소리뿐이었겠죠. 그런데 몸이 이렇게 아파버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자신의 몸을 걱정해 주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주게 되죠. 학교에서도 양호실에 가면 다른 선생님보다 다정하게 대해주죠. 의사도 걱정해주고. 별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죠. 결국 몸이 아파야 산다라는 무의식을 더더욱 강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아파야 하고 더 아파야 한다는 무의식도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간혹 배가 아프던 것이 이제는 아예 매일같이 아프고 그걸로도 모자라 이젠 두통까지 와버린 거죠. 몸이 아파서 얻는 이득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상대에 대한 복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상대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강했던 상대를 약하게 만들고 약했던 내 입지가 강해져 버리는 거죠. 한 학기 내내 몸이 아파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애가 타죠. 그리고 속상합니다. 몸이 아픈 환자보다 그를 지켜보는 대상이 더욱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대를 괴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우회적이며 수동적인 공격과 복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동안 그토록 싫다라고 공부하기 싫다라고 말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었던 부모의 강력한 고집마저도 내 몸이 아파버림으로써 단박에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충분히 아파야 할 가치가 있는 셈이죠. 이처럼 몸이 아프다는 것은 때론 삶의 훌륭한 도피처가 됩니다. 의무와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또한 내 목소리를 관철시키고 상대의 의지를 꺾는 명분이자 무기가 되죠. 그러다가 보호자도 지칠 즈음엔 이익 효과가 시들해질 수 있겠죠. 이때 환자의 무의식은 다시 갈등하게 됩니다. 이제 포기하고 원래 현실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아직은 돌아가기 싫다? 둘 중에 후자를 선택하게 되면 그럼 더 심하게 아파야겠다는 무의식이 강해집니다. 결국 끝없는 질병의 고통에 빠져들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늘 어딘가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검사를 해도 또렷한 원인도 나오지 않고 약을 써도 약효가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소화제를 썼는데 소화가 더 안 되고 두통약을 먹는데 오히려 머리가 더 아프다고 호소하는 식이죠. 그야말로 중환자가 됩니다. 위에 예로 든 학생만이 아닙니다. 마치 스펙 쌓기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 몸이 아파버려야 한다는 무의식 대결을 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 권위적이고 아내 말을 무시해버리는 남편에 대항하려는 아내의 무의식은 결국 자신의 몸 여기저기를 아파버리게 만듭니다. 객관적인 아픔보다 주관적으로 더 아프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아내가 몸져 눕는 것은 관심 환기와 함께 아내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의원에도 그냥 혼자 잘 안 옵니다. 꼭 남편을 대동하고 오죠. 고의라기보다는 이 역시도 무의식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어지는 행동입니다. 고부 갈등 중에는 남편을 사이에 놓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보란듯이 서로 아프기 경쟁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아프기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아내가 아파서 한의원에 따라왔다가 아내가 아프다는 설명을 듣고는 남편이 그럼 나도 이런저런 곳이 아프니까 나도 치료받겠다라고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 혼자 몸이 아파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무의식이죠.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며느리나 자식들이 차례로 누가 더 아픈가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몸이 조금이라도 덜 아픈 사람이 부모를 더 모셔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죠. 결국 계속 몸이 아파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들 스스로는 이런 심리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다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합니다. 그저 실제로도 자신들은 몸이 아픈 걸 느끼고 증상이 있기 때문에 설석같이 몸에 이상이 있는 걸로만 여깁니다. 심지어 의사에게도 나는 갈등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의사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방어적 무의식 때문에 이 같은 심리적 저항을 보이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연막을 치는 거죠. 내 병은 원인이 없다. 내 몸의 이상은 계속되고 있다. 나는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증상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대로 뭔가를 해낼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의 결론을 흔들기가 싫은 겁니다. 분명 꾀병은 아니지만 이런 무의식이 자신의 마음에 존재하고 이런 형태의 마음의 습관을 돌아보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중독이 됩니다. 몸이 아파서 얻는 2차적 이익의 달콤함을 우리 무의식은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어릴 때 이런 심리가 각인되면 회피성 또는 의존성 인격이 형성되면서 조금만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하면 자동반사적으로 몸이 아파버리게 됩니다. 부모가 또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되면 그 자녀들 또한 자연스럽게 이걸 배우게 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난관에서 몸이 아파야 산다라는 무의식으로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또 어릴 때 조금만 아이가 아파도 부모가 호들갑스럽게 병원을 자주 데려가거나 지나치게 염려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그런 가정 분위기도 이런 원인이 됩니다. 사소한 신체 증상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려는 심리적 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부모가 자기 감정 표현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통제했다가 신체형 장애로 몸이 아파버리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자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위에 언급한 학생의 경우에는 아프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심리적 탈출구와 환경 변화를 유도한 뒤에야 복통도 설사도 자퇴 요구도 모두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검사를 해봐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꾀병이 낫습니다. 필요하게 거짓말처럼 꾀병으로 적당히 힘든 것을 피하는 것도 필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체형 장애는 꾀병보다는 훨씬 더 큰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전부를 속이는 것보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죠. 꾀병은 적어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형 장애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르고 놓쳐버리는 겁니다. 궁극에는 항상 몸이 아파야 하고 즐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을 녹슬고 지치게 만드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잘 낫지 않는 몸이나 질병을 명분 삼고 상대와 세상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는 내가 나 자신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내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놓친 대가가 이렇게 크게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현인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공부가 가장 큰 공부라고 한 것이겠죠.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